우리는 우리 나름의 삶과 경험을 최대한 쌓아가지만 결국 그 경험에 덧없음을 너무나 분명하게 느끼고 만다. 덧없다는 감정이야말로 그 경험에 가장 심오한 표현이다. 20대 초반이었던 알베르 까뮈가 그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네요. 하지만 그는 허무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열성적인 작가로, 두려움이 없는 신문기자로, 연극 감독이자 배우이기도 했죠. 그러나 삶은 결국 덧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그는 어디에서나 얼마간 아웃사이더였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내장된 부조리에 대한 의식이 그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삶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삶의 절망적이고 부조리한 면을 의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까미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전에 우선 그 인생 자체를, 인생의 진면목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방인과 함께하는 네 번째 시간,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1월 22일 목요일 밤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프랑스의 기호학자 롤랑 바르트가 이방인이 처음 발표되었을 때 건전지의 발명과 맞먹는 사건이라고 말했다죠. 그런데 이 작품이 당시 한국 문단에 던진 충격도 대단했던 모양입니다. 이방인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게 1953년이었대요.
그러면 한국 전쟁이 있은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네요.
그렇죠. 타이밍이 좋았던 게 전쟁 이후 피폐해진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충격적으로 제기한 것이죠. 그리고 실존주의의 유행도 대단했고요.
이방인을 읽어보니까요. 스타일이나 주인공의 성격이나 지금 봐도 파격적인 데가 있는데 결국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니 그래서 고전이 된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한때 그의 친한 동지였죠. 사르트르가 한 말이 있어요. 까미의 어둡고도 순수한 작품 속에서 미래의 프랑스 문학의 주된 특징들을 식별해낼 수 있다. 그의 작품은 우리에게 어떤 고전적인 문학을 약속한다. 한마디로 이방인, 이 작품이 미래 프랑스 문학의 주춧돌을 미리 놓았다는 후한 평가겠죠.
네, 저도 찾아보니까요. 이방인이 프랑스에서 어린 왕자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동화와 철학소설이 나란히 고전이자 베스트셀러가 되는 문화. 조금은 부럽습니다. 한국도 그런 독서 문화가 이루어지면 멋지겠죠. 책 읽는 라디오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 새삼 들고요. 저만 해도 이런 기회가 아니었으면 이방인을 다시, 그것도 영어로 읽어볼 기회 없었을 겁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의 세대의 언어로 새롭게 제작된 이방인 번역서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이방인의 감상문을 올려주시는 분들 가운데 매일 한 분에게 민음사에서 이방인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감상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려면요. home.ebs.co.kr/english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사연과 실시간 메시지는 홈페이지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sh ENGLIT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첫 음악은요. 엘리 굴딩의 최신 싱글로 시작합니다. Anything could happen. 이 음악 듣고 이방인의 네 번째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주인공인 청년 메르소는 알제에서 선박 중개인 사무실 직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양로원에 있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가서 장례를 치르고 돌아옵니다. 그는 예전 직장 동료였던 마리를 다시 만나 유쾌한 영화를 보고 해수욕을 즐기며 사랑을 나눕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메르소는 한 아파트에 사는 이웃 레몽과 친해집니다. 레몽은 변심한 애인을 괴롭히려는 계획을 세우고 메르소는 레몽의 뜻에 이끌려 이 계획에 동참합니다. 며칠 후 메르소는 레몽과 함께 해변으로 놀러 갔다가 그들을 미행하던 아랍인들과 마주칩니다. 그 아랍인들 중에는 레몽 옛 애인의 오빠가 있었습니다. 싸움이 벌어져 레몽이 다치고 소동이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샘으로 갔다가 다시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된 메르소는 뜨거운 태양과 태양빛을 받은 칼에 자극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품고 있던 권총을 꺼내 방아쇠를 당깁니다. 그는 체포되고 관선 변호사가 그를 찾아옵니다.
Sitting on the bed, he said that they'd been making investigation into my private life. They had learned that my mother died recently in a home. Inquiries had been conducted at Marengo, and the police informed that I'd shown great callousness at my mother's funeral.
You must understand, the lawyer said, that I don't relish having to question you about such a matter. But it has much importance, and unless I find some way of answering the charge of callousness, I shall be handicapped in conducting your defense, and that is where you and only you can help me.
He went on to ask if I had felt grief on that sad occasion. The question struck me as an odd one. I'd have been much embarrassed if I'd had to ask anyone a thing like that. I answered that of recent years, I'd rather lost the habit of noting my feelings, and hardly knew what to answer. I could truthfully say I'd been quite fond of mother, but really that didn't mean much. All normal people, I added as on afterthought, had more or less desired the death of those they loved at some time or another. Here, the lawyer interrupted me, looking greatly perturbed.
You must promise me not to say anything of that sort at the trial or to the examining magistrate.
I promised to satisfy him, but explained that my physical condition at any given moment often influenced my feelings. For instance, on the day I attended my mother's funeral, I was fagged out and only half awake, so really I hardly took stock of what was happening. Anyhow, I could assure him of one thing. That I'd rather mother hadn't died. The lawyer, however, looked displeased.
That's not enough,
he said curtly. After considering for a bit, he asked me if he could say that on that day I had kept my feelings under control.
No,
I said.
That wouldn't be true.
He gave me a queer look, as if I slightly revolted him. Then informed me, in an almost hostile tone, that in any case the head of the home and some of the staff would be cited as witnesses.
"나는 따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예심 판사는 관선 변호사를 지정해 주었다. 어느 날 관선 변호사가 날 만나러 형무소로 왔다. 그는 오기 전에 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엄마의 장례식 날 내가 무심한 태도를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메르소 씨, 그 무심한 태도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승소하기 어렵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을 시작하죠. 어머니 장례식 날, 마음이 아팠습니까?
나는 깜짝 놀랐다. 내 쪽에서 그런 질문을 해야 했다면 정말 거북했을 것이다. 그런데 나 자문하는 습관도 없어진 지 오래됐다. 정확하게 설명하긴 어려운데요. 물론 나는 엄마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건전한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어느 정도 바란 경험이 있을 것이다. 변호사는 내 말을 가로막았다. 매우 흥분한 것 같았다.
그런 말을 법정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약속하세요. 절대 안 하겠다고. 자, 다시 말씀해 보세요. 어머니 장례식에서 어떤 심정이었습니까?
피곤했어요. 졸렸고요. 그래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걸론 충분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슬펐지만 감정을 억제했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여보세요. 그렇게 말하면 정말 골치 아파진다고요.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제 사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법정 경험이 없다고 해도 이렇게 대책이 없어서야 원.
그는 화가 난 얼굴로 나가버렸다. 나는 그를 붙잡고 싶었다. 그의 호감을 사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이 들어서였다. 난 그에게 말하고 싶었다. 나도 다른 사람과 하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하지만 결국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귀찮기도 했다. 그래서 단념하기로 했다. 얼마 후 나는 다시 예심판사 앞에 불려나갔다. 관선 변호사는 오지 않았다. 판사는 나에게 변호사가 올 때까지 신문에 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괜찮습니다. 저 혼자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말이 별로 말이 없고 내성적인 성격이라던데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별로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뿐입니다.
하긴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이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죠. 내가 알고 싶은 건 바로 당신입니다.
What really interests me is you. I wasn't quite clear what he meant, so I made no comment. There are several things, he continued, that puzzle me about your crime. I feel sure that you will help me to understand them. When I replied that really it was quite simple, he asked me to give him an account of what I'd done that day. As a matter of fact, I had already told him at our first interview, in a summary sort of way, of course, about Raymond, the beach, our swim, the fight, then the beach again, and the 5 shots I'd fired. But I went over it all again, and after each phrase he nodded. Quite so, quite so. When I described the body lying on the sand, he nodded more emphatically and said, Good. I was tired of repeating the same story. I felt as if I'd never talked so much in all my life before. After another silence, he stood up and said he'd like to help me. I interested him, and with God's help, he would do something for me in my trouble. But first, he must put a few more questions. He began by asking bluntly if I'd loved my mother.
Yes,
I replied.
Like everybody else.
The clerk behind me, who had been typing away at a steady pace, must just then have hit the wrong keys as I heard him pushing the carrier back and crossing something out. Next, without any apparent logical connection, the magistrate sprang another question. Why did you fire 5 consecutive shots? I thought for a bit, then explained that they weren't quite consecutive. I fired 1 at first, and the other 4 after a short interval.
Why did you pause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shot?
I seemed to see it hovering again before my eyes, the red glow of the beach, and to feel that fiery breath on my cheeks, and this time I made no answer. During the silence that followed, the magistrate kept fidgeting, running his fingers through his hair, half rising, then sitting down again. Finally, planting his elbows on the desk, he bent toward me with a queer expression.
But why? Why did you go on firing at a prostrate man?
Again, I found nothing to reply.
예심 판사는 빠른 속도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메르소 씨의 행동은 나로선 이해하기가 힘든 거라서 메르소 씨가 잘 설명해 주셔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날 있었던 일을 다시 설명해 보시죠.
글쎄요. 전부 다 지극히 단순해서요. 나는 그날 있었던 사건을 요약해서 다시 이야기했다. 레몽, 바닷가, 해수욕, 싸움, 다시 바닷가, 조그만 샘, 태양, 그리고 다섯 방의 총격.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예심 판사는 네, 네 라고 말했다. 쓰러진 시체 얘기가 끝나자 좋아요 라고 말했다.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해 말하는 것이 지겨웠다. 그런데다 여태껏 그렇게 많이 말해본 적도 없었다. 그때 예심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말했다.
메르소 씨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메르소 씨에게 상당한 흥미가 생겼거든요. 하느님의 도움을 얻어서 말이죠. 그 전에 이 질문부터 하죠. 어머니를 사랑했습니까?
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사랑했습니다.
권총 다섯 발을 연달아 쐈습니까?
처음에 한 발을 쐈고 몇 초 후에 네 발을 쏘았습니다.
첫 발을 쏘고 나서 두 번째로 쏜 사이에 왜 기다렸습니까?
다시 한번 붉은 바닷가 모래밭이 눈앞에 떠올랐다. 이마 위로 타는 듯 뜨거운 햇살이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이어졌다. 판사는 흥분한 것 같았다.
메르소 씨, 말씀해 주세요. 왜 땅에 쓰러진 시체에 대고 네 발이나 쏜 겁니까?
여전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말씀해 주셔야죠. 왜 그랬냐고요?
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갑자기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류함으로 갔다. 그리곤 은 십자가를 꺼내더니 그걸 휘두르면서 나에게 다가왔다.
'Do you know who this is?'
His voice had changed completely. It was vibrant with emotion.
Of course I do,
I answered. That seemed to start him off. He began speaking at a great pace. He told me he believed in God, and that even the worst of sinners could obtain forgiveness of him. But first he must repent and become like a little child, with a simple, trustful heart open to conviction. He was leaning right across the table, brandishing his crucifix before my eyes. As a matter of fact, I had great difficulty in following his remarks. As for one thing, the office was so stifling hot, and big flies were buzzing round and settling on my cheeks, also because he rather alarmed me. Of course, I realized it was absurd to feel like this, considering that, after all, it was I who was the criminal. However, as he continued talking, I did my best to understand, and I gathered that there was only one point in my confession that badly needed clearing up, the fact that I'd waited before firing a second time. All the rest was, so to speak, quite in order, but that completely baffled him. I started to tell him that he was wrong in insisting on this. The point was of quite minor importance. But before I could get the words out, he had drawn himself up to his full height and was asking me very earnestly if I believed in God. When I said no, he plumped down into his chair indignantly.
이게 뭐죠? 이분이 누군지 압니까?
물론 압니다. 판사는 흥분해서 빠른 어조로 떠들어댔다.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만큼 죄가 큰 사람은 하나도 없지만 용서를 받으려는 사람은 뉘우치는 마음으로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만 한다고.
그게 나의 신념입니다.
판사는 온몸을 책상 너머로 기울이고 내 머리 위에서 십자가를 휘둘러댔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의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었다. 일단 너무 더웠다. 그리고 커다란 파리들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좀 겁이 났다. 우스워 보이기도 했다. 판사는 내 심정은 아랑곳 않고 계속해서 떠들어댔다.
왜? 왜 두 번째로 쏠 때 망설였던 겁니까? 뭘 기다렸던 겁니까? 아니, 이 말만 해봐요. 하느님을 믿습니까?
아니요. 예심 판사는 나에게 두 손 두 발 다 든 눈치였다. 나처럼 고집 센 사람은 처음 본다고 그는 말했다. 그의 앞으로 온 죄인들은 십자가를 보면 모두 울었다고 했다. 그들은 죄인이었으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그러나 문득 나 역시 그들과 마찬가지로 죄인이 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나로선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는 일이었다. 판사는 내게 후회하느냐고 물었다. 나는 후회보다는 좀 귀찮은 심정이라고 답했다. 그 후로도 나는 여러 번 판사를 만났다. 매번 변호사를 동반했다. 이제 판사는 나를 교화시키려 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와 수임료에 대한 이야기만 주고받았다. 이렇게 11달 동안의 예심이 끝났다. 판사는 내 어깨를 두드리며 인사를 고했다. 이제 끝났습니다. 반 기독교도 양반. 나는 다시 형무소로 돌아왔다. 그리고 알게 되었다. 이제 감방이 나의 집이라는 것을. 내 생활은 감방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처음 형무소에 수감되었을 때 가장 괴로웠던 것은 내가 자유로운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Still, there was one thing in those early days that was really irksome. My habit of thinking like a free man. For instance, I would suddenly be seized with a desire to go down to the beach for a swim. And merely to have imagined the sound of ripples at my feet, the smooth feel of the water on my body as I struck out, and the wonderful sensation of relief it gave brought home, still more cruelly the narrowness of my cell. Still, that phase lasted a few months only. Afterward, I had prisoner's thoughts. I waited for the daily walk in the courtyard or a visit from my lawyer. As for the rest of the time, I managed quite well, really. I've often thought that had I been compelled to live in the trunk of a dead tree with nothing to do but gaze up at the patch of sky just overhead, I'd have got used to it by degrees. I'd have learned to watch for the passing of birds or drifting clouds, as I had come to watch for my lawyer's odd neckties, or in another world, to wait patiently till Sunday for a spell of lovemaking with Marie. Well, here, anyhow, I wasn't penned in a hollow tree trunk. There were others in the world worse off than I. I remembered it had been one of Mother's pet ideas. She was always voicing it, that in the long run, one gets used to anything. Usually, however, I didn't think things out so far. Those first months were trying, of course, but the very effort I had to make helped me through them. For instance, I was plagued by the desire for a woman, which was natural enough, considering my age. I never thought of Marie especially. I was obsessed by thoughts of this woman or that. Of all the ones I'd had, all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I'd loved them. So much so that the cell grew crowded with their faces, ghosts of my old passions. That unsettled me, no doubt. But at least it served to kill time.
"자유에 대한 상념이 날 가장 괴롭혔다. 바닷가에 가고 싶은 마음, 바다로 내려가고 싶은 욕망이 샘솟았다. 발바닥에 부딪히는 첫 물결, 물속에 몸을 담글 때의 촉감, 그때의 해방감. 그런 것을 상상할 때마다 감옥의 벽이 얼마나 답답한지 실감이 되었다. 나에겐 죄수로서의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것은 매일 있는 안뜰에서의 산책과 변호사의 방문을 기다리는 것이었다. 나머지 시간은 그럭저럭 잘 보냈다. 나는 결국 내가 적응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나무 둥지에 틀어박혀 살게 되었다면,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말고 달리 할 일이 없었다면 나는 차츰 그 생활에 익숙해졌을 것이다. 변호사를 기다리면서 그가 이상야릇한 넥타이를 하고 나타나길 기다리듯, 또 바깥 세상에서 마리를 안을 수 있는 토요일을 기다리며 참고 기다리듯 말이다. 생각해보면 나는 아주 불행한 것도 아니었다. 엄마는 늘 사람은 결국 무엇에나 익숙해지기 마련이라고 말했었다. 정욕 또한 나를 괴롭히는 문제였다. 마침 친해진 간수장에게 이 얘기를 해보았다. 죄수도 사람인데 가령 정욕의 문제로 이렇게 괴롭히는 건 부당하다고. 간수장의 대답은 명쾌했다.
'That's what the men here grumble about most,'
he told me. I said I felt like that myself.
'There's something unfair about it,'
I added.
'Like hitting a man when he's down.'
'But that's the whole point of it,' he said. 'That's why you fellows are kept in prison.'
'I don't follow.'
'Liberty,' he said. 'Means that you're being deprived of your liberty.'
It had never before struck me in that light, but I saw his point.
That's true. Otherwise, it wouldn't be a punishment.
The jailer nodded.
Yes, you're different. You can use your brains. The others can't. Still, those fellows find a way out. They do it by themselves.
With which remark the jailer left my cell. Next day, I did like the others. The lack of cigarettes, too, was a trial. When I was brought to the prison, they took away my belt, my shoelaces, and the contents of my pockets, including my cigarettes. Once I had been given a cell to myself, I asked to be given back, anyhow, the cigarettes. Smoking was forbidden, they informed me. That, perhaps, was what got me down the most. In fact, I suffered really badly during the first few days. I even tore off splinters from my plank bed and sucked them. All day long, I felt faint and bilious. It passed my understanding why I shouldn't be allowed even to smoke. It could have done no one any harm. Later on, I understood the idea behind it. This privation, too, was part of my punishment. But by the time I understood, I'd lost the craving. So it had ceased to be a punishment. Except for these privations, I wasn't too unhappy.
바로 그래서 당신네들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자유라는 게 그런 거거든. 당신네한테서 자유를 뺏는 게 형무소가 하는 일이야.
그렇긴 하네요. 그래야 벌을 주는 걸 할 수 있지.
웨르소 씨는 이해심이 많군.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도 결국 나름대로 욕구를 채우게 되더라고.
정욕 말고도 담배 역시 고통거리가 되었다. 처음 들어올 때 담배도 빼앗겼던 나는 감방으로 들어와서
담배를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그들 말이 담배는 금지라는 것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담배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도 힘들었다. 내 길을 꺾은 것도 아마 담배였을 것이다. 나는 침대 판자에서 뜯어낸 나무 조각을 빨면서 버텼다. 온종일 구역질이 멈추지 않았다. 아무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데 왜 그걸 빼앗아 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중에야 그것도 징벌의 일부임을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때는 이미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서 더는 징벌이 되지 못했다. 나는 그다지 불행하지 않았다. 문제는 시간을 때우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도 과거를 추억하는 버릇을 들인 이후로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못했다. 내 방을 상상해 보았다. 내 방에 있는 가구들을 하나씩 떠올렸고 가구 안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씩 떠올렸다. 그 다음엔 물건마다의 특징을 떠올려 보았다. 또 나는 재산 목록에 일람표도 만들어 보았다. 그 후로 내 방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여러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바깥 세상에서 단 하루만 산 사람이라고 해도 감옥에선 100년은 거뜬히 살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시간 관념이 하루의 길이가 무의미해졌다. 하루하루는 내게 이름이 지워진 지 오래였다.
When one morning, the jailer informed me I'd now been 6 months in jail, I believed him, but the words conveyed nothing to my mind. To me, it seemed like one and the same day that had been going on since I'd been in my cell, and that I'd been doing the same thing all the time. After the jailer left me, I shined up my tin pannikin and studied my face in it. My expression was terribly serious, I thought, even when I tried to smile. I held the pannikin at different angles, but always my face had the same mournful, tense expression. The sun was setting, and it was the hour of which I'd rather not speak, the nameless hour, I called it, when evening sounds were creeping up from all the floors of the prison in a sort of stealthy procession. I went to the barred window, and in the last rays looked once again at my reflected face. It was as serious as before. And that wasn't surprising, as just then I was feeling serious. But at the same time, I heard something that I hadn't heard for months. It was a sound of a voice, my own voice. There was no mistaking it. And I recognized it as the voice that for many a day of late had been sounding in my ears. So I knew that all this time I'd been talking to myself. And something I'd been told came back, a remark made by the nurse at Mother's funeral. No, there was no way out, and no one can imagine what the evenings are like in prison.
"어느 날 간수가 내게 말해주었다. 내가 형무소에 들어온 지 5달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의 말을 믿긴 했지만 이해는 가지 않았다. 나로선 언제나 같은 날이 감방으로 밀려왔고 언제나 같은 일을 했기 때문이었다. 간수가 나간 후 나는 양철 밥그릇에 비친 내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웃으려고 애써 보았지만 정색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심각하고 슬픈 표정이었다. 날이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시간이, 형용할 수 없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었다. 천장에 뚫린 창문으로 다가갔다. 마지막 남은 빛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그런데 여러 달 만에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다. 분명히 내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내 귀에 울리고 있었는데 이제야 깨달은 것이었다. 나는 오래전부터 줄곧 혼잣말을 하고 있었다. 엄마의 장례식 날 간호사가 내게 한 말이 떠올랐다. 정말 빠져나갈 길이 없었다.
'Today's bookmark.
1957년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서 까미는 이런 소감을 밝혔습니다. 나는 처음 작품을 구상할 때부터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세 가지 형식에서 부정을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소설로는 이방인, 극으로는 칼리귤라와 오해, 사상적으로는 시지프의 신화였습니다. 까미가 말한 부정은 그의 작품 세계를 하나로 압축하는 말이죠. 부조리, absurdity의 다른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방인은 까미가 구상한 부조리 3부작의 첫 번째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규격화한 인생의 틀을 벗어나 인생의 진실을 찾아 나선 구도자, 그리고 그 진실이 사회가 원하지 않는 것임을 알았을 때에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표출한 인간. 바로 까미가 만들어낸 부조리적 영웅입니다.
형무소의 고독 속에서 메르소는 언제부턴가 자신이 혼잣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죠. 그 혼잣말이 세상에 대한 전언으로, 폭탄 같은 선언으로 확장될 날이 오겠지요.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미눔사에서 알베르 까미의 이방인을, 은행나무에서 제스민 워드의 소설 바람의 잔해를 줍다를, CNN 뮤직에서 류이치 사카모토의 새 앨범 3를,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CF팜에서 3초 만에 녹여먹는 필름형 가글 애니센스를, 청우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 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새천년홀에서 열리는 뮤지컬 러브 인 뉴욕. 11월 29일 목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감상하시면서 들은 음악 트릭기의 Hell is Around the Corner였습니다. 마지막 음악으론 포르투갈 뮤지션 호드리고 레아웅의 곡 골랐습니다. 호주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스콧 매튜가 보컬 피처링한 Terrible Dawn 남겨드리고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금요일 밤에 돌아오겠습니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